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윙이 미 해군 제11 항모 강습 단장은 이날 입항 뒤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자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미츠호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1함 등으로 구성된 11 항모 강습단은 전날 한국 해군 구축함 등과 함께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 워리어실드를 실시했습니다.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은 북한이 전날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당 SRBM이 핵공중폭발 시험사격이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에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와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인근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미사일 두 발이 바흐무트 북서쪽 동부 도시 슬로비안스크시를 타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전황 보고에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도시와 주변 마을들에 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작은 마을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군민 합동행정위원회는 2,000명의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드니프로의 한 수력발전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포리자 원전과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직원들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핵 안전과 안보 회복을 위한 어떤 계획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탱크 18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어제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2표, 반대 6표로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헝가리 의회의 비준안 승인으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는 나토 회원국 중 튀르키예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을 승인했으며 표결은 5월 14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스웨덴에 대한 비준안은 헝가리 의회에 계류 중이며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좋은 이웃나라로서의 다짐을 유지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합의를 토대로 관계를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회담의 후속 과정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와 이란의 좋은 이웃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중국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두 정상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경제대국 중국 간의 전략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권 내 순위파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대립각을 세워온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를 처형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에 대해 미한 훈련은 방어적이며 비핵화 목표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적대국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북한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9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연일 비난하는 미한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에도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연방의회 중진의원의 의견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한연합훈련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동안 무수히 밝혀왔던 모범 답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미한 훈련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But the one thing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is that our exercise
미국의 무기 배치나 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지만 한 가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한국과의 훈련과 협력은 오래 지속돼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동맹의 안보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이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적용을 강요당하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that we are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with the DPRK and we
이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인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0일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핵 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며 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CBID를 적용해보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적국들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하는 법안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이 최근 적성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타미 투버빌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에 중국 외에도 북한, 이란, 러시아를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이들 국가의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내 공공 혹은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또 해당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한 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중국인들의 미국 농지 소유가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는 주요 적국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버빌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의 급증은 주요 적국들이 우리 농업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농지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선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이 알래스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미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 의원은 지난달 중순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과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미군 시설 인근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 의회에선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텍사스주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유죄 여부를 놓고 미국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대국인 북한 당국자에 대한 행위는 미국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검찰 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북한 대사관 침입이 미국에서 벌어졌어도 명백한 범죄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24일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안 씨가 미국에서 같은 사건을 저질렀어도 미국에서 기소됐을 것이라며 최근 안 씨 측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즉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애닐 로차 판사는 지난 1월 미북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제출한 문건에서 스페인 당국이 안 씨를 기소할 때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에 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를 사유로 제시한 만큼 미국 역시 외교적 관점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달 10일 반박 문건을 내고 안 씨는 적국의 관계자들을 설득해 망명시키려는 의도로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적국인 북한이라는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이 재반박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양측 간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문건에서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북한 외교관과 가족도 미국 정부의 보호 대상이라는 비교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구성원들을 면책특권과 보호를 누리는 북한 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청원인이 미국에 있는 북한 관리 혹은 그들의 가족을 상대로 행동했다면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북한 관리가 공식적인 업무로 미국에 있는 게 아닌 만큼 북한 관리와 그들의 재산이 미국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유엔으로부터 북한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대표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외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이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에게 지위를 부여한 뒤 이를 국무부에 통보한다며 절차상으로도 미국 내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요 쟁점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쌍방 가벌성 원칙 존재 여부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현재 검찰은 스페인에서의 안 씨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처벌받을 범죄인 만큼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은 적국인 북한 외교관에 대한 행위를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공방을 토대로 쌍방 가벌성 원칙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 인도에 반대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ICC의 자체 조사, 국제특별재판소 설치, 국내 형사 기소와 보편적 관할권 행사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를 통한 회부는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우회 방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처럼 ICC가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관계자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유일한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 당사국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제조사 관여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전직 ICC 판사는 한국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ICC에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이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단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안만이 유일하지 않다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의 영토 관할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is not the only way. There's again territorial jurisdiction.
잔악 행위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고 한국이 회원국이라면 전쟁 범죄를 포함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북한을 잠재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학장은 또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다른 북한 고위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 관할권도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CC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로펌, 즉 법률사무소인 데비 보이스 앤 플림턴의 나위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이날 VOA에 국제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모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ICC는 2014년 이후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ICC 관할권에 동의한 우크라이나의 2015년 선언을 바탕으로 푸틴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혐의는 ICC의 관할권이 없는 북한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한국의 제소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27일 BOA에 우크라이나는 ICC의 검찰부가 들어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하려면은 엑스오피시오 검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제 북한 그 김정은이의 범죄 혐의를 잡아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어떤 식으로 컬렉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북한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할 정부가 없어요.
송 전 소장은 또 국제 법률가들 사이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 등 아랍의 역사는 이미 유럽 등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령 고소 고발을 결정해도 ICC를 납득시키는 게 큰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누가 가서 ICC 검사를 convincingly 그 우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분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한국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북한의 그 딕테이터십이 토탈리타리언 레짐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뭐 북한 레짐의 그 아주 유니크한 캐릭터 같은 거를 누가 그거를 다 저쪽 검사나 그 저 웨스턴 컬처에서 브로트업된 그런 그 저 저지나 프로스큐터를 누가 충분히 컨빈스 할 만큼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것도 통달하고 이 문제의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건 완전히 맨땅에서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죠.
송 전 소장은 과거 ICC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관한 예비조사를 할 때에도 북한은 한국과 달리 전혀 협조하지 않아 결국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적어서 한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 관심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추진할 인재와 동력이 부족한 게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몰스단 학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좌시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I think that's a mistake. I don't think they should be afraid that focusing on
탄 학장은 대량 학살 범죄에 집중하는 것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런 접근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앞서 52차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보편적 관할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 장소, 범죄 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논란이 너무 많아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다양한 북한 결의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안팎에 파급력이 더 있을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꽉 박아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번역이 돼서 뭐 이게 슬슬 돌아댕길 때 그 이북의 고위층도 이게 오다 가다가 볼 기회가 있거든. 아, 김정은이가 최고 지고 지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규탄을 하네. 하는 거를 이제 의심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김정은이 인권 침해에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re's some value in identifying him personally because he clearly is responsible.
COA 보고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 관심사가 높은 것도 큰 기여를 했다면서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여성 수십만 명이 중국 동북 삼성 지방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국제법률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가 탈북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자행된 만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GRC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 삼성에서 12세 이상의 탈북소녀와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강제 임신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인 이 단체는 26일 중국의 레드존에 있는 북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탈북한 이들이 인신매매 등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 삼성을 레드존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탈북 소녀와 여성들이 조직적인 강간과 강제 낙태, 강제 결혼, 성노예에 노출된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방조하는 중국 공안과 경비원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범죄 조직들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관련 불법 사업으로 연간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GRC는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환기 정의워킹그룹과 함께 탈북민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탈북 여성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북중 국경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70-80%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악행위에 대한 국제적 침묵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중국의 레드존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의 성노예 산업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 통제로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곳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젤라 변호사는 27일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탈북 여성을 둘러싸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을 통해 중국과 관여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본질적으로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22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등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인권 침해가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탈북민 교육기관인 한국하나원의 서정배 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서 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의 행태를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특히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 원장은 또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탈북민 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서 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원이 개소한 지는 2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전원 수용하고 네. 또 이분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원이 만들어졌고요. 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 우리 사회에 도착해서 우리 사회를 배워가는 네.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개월 기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네. 그리고 또 직업의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네. 그런 능력을 네.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23년 동안에 3만 4천 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네. 총 얼마나 많은 그 인력이 이 탈북민들의 정착을 하나원에서 돕고 있나요?
직원은 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80명.
예, 지금 이제 시설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명 정도가 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안성에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는 여성 성인 중심으로 그렇죠.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 하나원에서는 네. 성인 남성 교육을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탈북민들이 상당히 줄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 원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 네. 지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과정, 그 루트가 1000km 이상의 대장정인데 그 과정들이 막히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 지역이나 동남아를 거쳐오는 과정이 굉장히 봉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탈북민 숫자가 대규모로 줄어드는 네. 대폭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한 7대 3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남성분들이 지지난 해에는 더 많았고 작년에도 거의 네.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그 샘플이 줄어든 상태라서 뭐 네.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네. 뭐 중국을 거쳐서 왔던 사실 네. 그런 탈북민들의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 기타 지역에서 네. 오시다 보니까 그 성비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탈북민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수요가 있다. 남한으로 네.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셨었는데,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예, 대폭 줄어들었는데, 현재 하나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 지금 하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3, 4년간 평균이 한 1100명 정도가 입국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10분의 1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교육생과 좀 저희가 말하는 이제 기존에 나가신 수료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네. 수요를 좀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에 정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직업 훈련을 다시 실시를 하고 전에 이제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던 자격증, 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나가서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한 500명 이상 이분들한테 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80여 명의 인력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제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이제 탈북민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인력이 이제 이 미리 정착하신 분들을 다시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정부에서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예. 5년간 여러 가지 혜택을 네.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정착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시 발굴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적응이 어려웠던 분들이나 또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다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요즘 유튜브 방송을 참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정착 뭐 입국하시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뭐 인천공항에서 또 깜짝깜짝 놀라시고 뭐 여러 뭐 뜨거운 물이 나오고 24시간 전기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우시고 참 감사해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 제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저는 그 탈북민들의 건강 문제라고 봅니다. 이 건강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체 건강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 가서 일을 바로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북한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열악한 뭐 영양사태나 의료제는 못 받은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에 비해서 탈북민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말씀.
영양 상태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또 탈북하는 과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더욱더 어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 탈북 과정 또는 그 입국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만 심리 정서적인 불안 또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쉽사리 치유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이 지나도 계속 뭐 필요하면은 정신과적인 처방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경제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랄까 이 탈북민들한테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직장 생활은 경쟁적이고 힘들고요.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봐도 탈북민들이 쉽게 우리 사회에서 남한 주민들과 섞여서 좀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또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어떤 뭐 통일부 차원이나 하나원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우리 사회에 그 탈북민이 어떤 차별과 편견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행태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탈북민들도 그 피해를 입었지만 또 바로 그 탈북민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에 대해서 좀 수준 높은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탈북민 이해 수준이 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탈북민의 또 중요성을 강조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좀 접근하기 쉬운 문화 콘텐츠, 예를 들면 이제 영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북한 정권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까지 도매급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북한 정권과 주민은 다르다라는 인식을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좀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말씀으로.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요. 북한의 정권과 주민은 분리되어야 하고 저희가 어떤 차별적으로 저희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탈북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탈북민도 좀 이렇게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또 하나원에서도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특히 그 하나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좀 초청해서 실상을 알리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첫 사회 정착 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의 서정배 원장과 함께 최근의 탈북민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 원장과의 인터뷰는 후반부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동남아시아 메콩강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이 최근 동남아시아 메콩강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콩강이 상류댐과 기후, 초국가적 범죄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 개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및 기타 협력국들이 고품질 기반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머클리 의원은 성명에서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라며 메콩강이 직면한 도전은 매년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도전은 메콩강을 둘러싼 환경, 경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다며 설리번 의원과 나의 이 결의안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한편 우리의 미국 메콩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 귀중한 자원들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동등하게 사용되고 할당되도록 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한국의 투자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한국과의 역내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식량난과 알곡 증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춘궁기를 앞둔 시점에 식량 사정과 농사 전망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을 비롯한 농업 문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내각 확대회의는 지난달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못...
북한 당국이 잇따라 전원회의를 연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식량난이 있습니다. 원래 12월은 식량난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을 거지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는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6,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도 1월보다 무려 1,300원이나 오른 겁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북한 당국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을 수입한 것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중국에서 7만 7천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쌀 가격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킬로그램당 6,100원이었던 쌀값은 올 3월 10일 6,00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도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도 평양의 경우 쌀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뭐 최근 그 3월 중순 뭐 식량 가격이 좀 떨어졌다. 지금 한 거의 평양이 한 5,500원 정도 되거든요.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시장에 풀려 가격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쌀 그 약 뭐 작년도 12월부터 한 60만 톤이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이 된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시장에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탈북민들은 평양에 식량난은 진정됐지만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같은 지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지역은 산림하는 곳으로 그동안 주로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3년 이상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이 들어오지 않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뭐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집은 거의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끼, 한 끼 그것도 뭐 거의 이제 풀에다가 옥수수가루 섞어서 이제 먹는 집도 많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좀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구거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움막 생활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굶어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은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알곡 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관계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계관, 곡물 수확량 재고 등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은 밀과 보리의 파종을 10일가량 앞당기며 봄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 생산을 늘리려면 농민에게 인센티브, 즉 혜택을 줘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은 농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당국이 헐값에 쌀을 수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입니다.
농민이나 협동농장은 정부에다가 싼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시장에 팔면 더 비싸게 받는데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탈북민들은 북한의 곡물 수매 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이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6,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5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농업 수확량을 늘리려면 중국처럼 협동 농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협동 농장을 가정농으로 바꿨고 그 결과 수확량이 50%나 늘었다는 겁니다.
China had the same system until 1978, the collective farm system. And then Deng Xiaoping, remember Deng Xiaoping came in.
또 다른 것은 비료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시대로 알곡고지를 점령하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상,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이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북한 당국도 전원회의에서 비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료 생산 방안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 비료 화학비료 대신에 다른 뭐 성과가 많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광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뭐 비료를 대체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말이 그런 거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올해 농업 전망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물이 55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7만 톤 이상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월부터는 북한의 보릿고개인 춘궁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지난해 거둔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다 소비하고 아직 새 곡물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북한 농업에 밝은 조충희 씨는 올 춘궁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중국서 식량 수입이 잘 되면 그럭저럭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60만 톤이 빨리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그냥 방치해준다면 국경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이제 4월이나 5월에 가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농업의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다면서 밥 먹는 사람들은 모두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없는 한 식량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이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가발과 속눈 썹 제품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여객 가공 수출액이 전체 대중 수출액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무역 세부 재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2월 대중 수출 총액 937만 달러 가운데 여객 가공 무역액은 50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객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여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손목 시계와 신발 등의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여외 가공 형태의 무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부 재개된 지난해에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여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외 가공 형태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북한의 2월 대중 여외 가공 수출 급증은 OEM으로 제조, 판매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534만 달러, 인모가 사용되지 않은 가발 속눈썹 제품과 인조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각각 5만 8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사는 이들 3개 품목의 총 수출액 544만 달러 중 여외 가공 형태로 거래된 금액이 504만 달러, 즉 92%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여외 가공 형태의 수출액이 504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북한에서 중국으로 여외 가공 방식으로 넘어간 물품이 모두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서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가발과 속눈썹을 제조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북한은 1월과 2월 중국으로부터 사람 머리카락, 인모를 각각 1,089만 달러와 350만 달러치 수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모는 1월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1위에 올랐고 다음 달인 2월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한 건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관련 제품이 수입과 수출에서 번갈아가며 최다 상품이 된 건데 원재료를 들어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OEM 제품의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 지난달 여과외 가공 무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 북한의 대중 수출 형태는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과 무역이었으며 국경 무역과 일반 무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불량 정권의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뉴욕에서 인권운동가와 이란 출신 미국 시민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3명을 기소했습니다. 1월 27일 발표나 기소장에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출신 미국 언론인이자 이란 정권과 이란의 인권 유린을 강력 비판해온 마시 알리 네자드는 자신이 암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 관리들은 동유럽 범죄 조직에 속한 3명의 남자들을 돈세탁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의 암살 용의자 칼리드 메흐디에프와 공범인 이란의 라파트 아미로프, 체코와 슬로베니아의 폴라드 오마로프 등 3명의 피고인은 모두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불량 국가와 범죄 조직이 결탁해 국가 안보와 범죄 위협이 혼합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랜섬웨어 공격부터 제재 회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범죄자들이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시 알리네자드가 범죄 음모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021년 우리는 피해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피해자를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이란 정보 장교 1명과 이란 정보 끈앞을 3명을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알리네자드는 자신을 그 음모의 목표물로 지목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암살 시도는 전 세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을 살해하고 고문하며 위협해 침묵시키려는 이란 정부의 불온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모나코 법무차관은 우리는 이런 호전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사법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도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도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